고린도후서 58번 메시지 마지막 권면과 문안과 축복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네 구절인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기쁨의 생활 13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같은 것을 생각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들은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믿는 이들에게 기뻐하라고 권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천연적인 생명이 아닌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신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쁨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생활이 기쁨의 생활이 아니라면 당신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정상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기쁨 없이도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은 뭔가 내적인 것이나 기쁨은 우리의 내적인 즐거움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바울이 기뻐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외쳐내고 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즐거움을 소리로 내는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하고 찬양하고 소리치고 주님을 부름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즐거움을 목소리로 발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만일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이 정상적이라면 그것은 기쁨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온전케 됨 11절에서 바울은 또한 고린도인들에게 온전케 될 것을 간청합니다. 온전케 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완전히 온전케 됨으로써 수리되고 교정되며 원위치에 놓여지고 완전히 함께 연결되며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에서 그것은 9절에 있는 온전함이라는 말의 어근이며 또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온전함의 어근입니다. 온전케 되는 것은 복원되고 수선되고 수리되고 교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올바른 위치로 되돌려지고 올바른 길로 복원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몸 안에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온전케 하는 책입니다. 이들 두 서신의 유일한 목적은 손상되고 빗나가고 분열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믿는 이들은 손상되었으며 그들 가운데 있는 상황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두 서신은 믿는 이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을 생명이 충만한 건강한 상태로 다시 이끌며 몸의 건축을 위해 그들을 장비시키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온전케 되라는 바울의 권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케 되라는 권고가 능동태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나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한 능동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능동수동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케 되기 위해 자원해야 합니다. 더욱이 사도는 고린도인들을 온전케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온전케 하는 사역이 행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인들은 여전히 온전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의사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마치 그가 믿는 이들에게 약품을 분배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그 약품을 받기 위해 자원할 필요가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가까이에 있고 약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질문은 고린도인들이 약을 취하고 치료되기를 원하는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그들에게 온전케 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로받음 11절에서 바울은 또한 고린도인들에게 위로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인들은 그들에게 보낸 사도의 첫 번째 서신에 의해 많이 낙심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서신에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린도후서 전권을 연구한다면 이 서신에서 위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3장 11절에 있는 위로를 받으라는 바울의 말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위로받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안위받음으로 그 다음 평온해지며 또한 만족하게 되고 강건해지고 능력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아,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해온 온전케 하는 사역이 너희를 슬프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대신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심지어 너희는 기쁨의 소리를 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너희는 격려받을 필요가 있다. 고린도인들아, 실망하지 말라. 고린도후서는 위로의 책입니다. 1장과 7장은 모두 격려로 가득합니다. 격려의 책인 이 서신은 위로와 만족과 강함과 능함과 즐거움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이끌어옵니다. 만일 우리가 만족하고 강하게 되므로 위로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낙심하지 않고 전진하기 위해 활력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은 것을 생각함.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또한 같은 것을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은 빗나가고 혼돈된 고린도인들이 온전케 되고 교정되고 원위치에 놓여지며 복원되기 위한 주요 요소가 됩니다.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같은 것을 생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화를 이루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조화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깊다로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수선되고 복구되고 교정되며 깨어진 것이 완전히 온전케 되고 온전히 함께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인들은 전체가 나누어지고 깨어졌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함께 연결되기 위해 수선되어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가짐으로써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아노의 건반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건반은 다른 건반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합당하게 조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같은 생각으로, 즉 같은 것을 생각하고 유별난 생각을 갖지 않음으로써 조화를 이루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인해 같은 것을 생각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평강 안에 있으라. 13장 11절에서 바울은 또한 고린도인들에게 평강 안에 있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과 더불어 평강을 갖는 것이며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과도 평강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 가운데 다툼과 경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 가운데 전혀 평강이 없었음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여기 13장 11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평강 안에 있기를 권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쁨의 생활이며 또한 평강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것이나 다른 이들과 경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툼과 경쟁은 타락한 사람의 생활 특성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다툼과 경쟁이 충만합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방면에 있어서 경쟁과 다툼은 보통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와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항상 평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11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만일 우리가 기뻐하고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고 같은 것을 생각하며 평강 안에 있다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빗나간 가르침들과 혼돈된 관념들로 인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족했으며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들이 교정되고 온전케 되기 위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따라 행하고 다른 사람들로 더불어 평강을 가질 수 있기 위해 그들을 가득 채울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은 다툼과 경쟁으로 인해 매우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한 장 전체로 사랑의 주제를 다루는 13장이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의 결론에서 바울은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는 능력의 하나님이나 기적의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너희는 사랑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하다. 너희의 상황으로 인해 너희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나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 너희에게 필요한 분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을 능력 있는 분으로, 전능한 분으로,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에게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은사들, 특히 방언말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고대의 오순절주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체험으로 나는 오순절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어느 날은 서로 얼싸 안았다가 다음 날은 나누어집니다. 그들은 무엇이 참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고 평강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체험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사랑은 기쁨의 원동력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아무 기쁨도 가질 수 없으며 기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기뻐하려고 노력할지라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시기가 가득해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사랑과 친절과 평강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을 집안의 벽에 걸어놓는 것도 가치가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 12절에서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염되거나 혼합됨이 없는 순수한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12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랑과 평강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거룩함으로 균형 잡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의 필요를 깨닫고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권합니다. 곧이어 13절에서 그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교통. 성경 66권 가운데서 고린도후서는 축복으로 결론짓는 유일한 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복은 삼일 하나님의 속성으로 구성됩니다. 즉 은혜와 사랑과 교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이며 셈이고 은혜는 사랑의 흐름과 표현입니다. 근원이신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사랑의 흘러남과 표현인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형제에게 시계를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계를 주는 것은 그를 위한 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은 내가 그에게 시계를 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근원이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은혜는 과정과 흐름과 표현이신 아들과 함께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은 전달과 수송과 전송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근원이고 은혜는 흐름이며 교통은 근원과 함께하는 흐름의 전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누림으로 사랑과 은혜와 교통을 갖게 되며 그 안에 참여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은혜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교통은 성령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는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13장 13절에서 은혜가 맨 먼저 언급됩니다. 이 책의 여러 곳에서 바울은 은혜에 대해 강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장 12절에서 그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써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8장 1절부터 15절에서 우리는 네 방면의 은혜, 특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봅니다. 8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12장 9절에서 우리는 전 성경 안에서 은혜에 대한 가장 유명한 구절을 봤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 후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은혜는 사실상 아들 안에서 체현되고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 영을 통해 우리 존재 안으로 전달된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의 생명이요 생명 공급이요 누림이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결과이며 성령으로 우리 존재 안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즉 삼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누림을 갖습니다.